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6월 16일 화요일에 뉴스통 문을 활짝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자, 미국이 지금 인종차별 반대 시위 때문에 오래도록 어수선하다는 건 대략 아시죠? 그래서 주한미군이 인종차별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남부연합기 사용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남부연합기는요, 미국 남북전쟁 당시인 1861년 당시 노예제도를 지지한 남부연합이 정부를 구성하며 처음 사용했던 기라고 합니다. 원래 남군 총사령관을 지낸 로버트 리 장군이 이끈 북버지니아군이 사용하던 전투깃발이었는데요. 당시 분리독립을 요구하면서 연합한 남부 13개 주를 상징하는 13개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후 이 깃발은 미국 내에서 인종차별주의, 백인 우월주의를 나타내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논란의 중심에서 왔고요. 최근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터지면서 남부연합기 사용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점화된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도 이젠 이 깃발 사용 금지를 선언한 거고요. 앞서 미 해군과 해병대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아, 참 잘한 겁니다. 인종차별을 상징하는 깃발을 굳이 사용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차별과 폭력 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받길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오늘의 뉴스통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남과 북이 소통하는 뉴스통,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지난주부터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지금 북한은 코너 대신 뉴스체크 코너가 함께하는데요.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최유한 시사경제평론가와 함께하는 오늘의 더 깊은 뉴스에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요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마스크의 경제학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들어보고요. 화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감동과 재미가 넘치는 사람 이야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환율 정보도 알려드리고요.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함께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을 향해 반목과 오해가 평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대화의 창을 닫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영상축사에서 장벽이 있어도 대화로 지혜를 모아 뛰어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고 누가 대신 가져다 주지도 않는다며 남북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서호 통일부 차관은 16일 인천 강화군 성모도를 찾아 최근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현장 대응 태세를 점검합니다. 서 차관은 이날 오전 강화경찰서 삼산파출소, 해경강화파출소를 방문해 경찰과 해경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 차관의 접경 지역 방문은 최근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군사행동을 예고하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직접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북한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위협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국제사회 제재에 따른 외화 고갈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일본 언론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16일 서울발 기사에서 유엔 안보리와 미국 등의 경제 제재를 받는 북한이 이르면 오는 2023년 보유 외화가 바닥나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한미일 협상 소식통이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를 근거로 북한이 한국의 압력을 강화하는 것은 제재로 초래된 공경에 대한 초조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15일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을 대중에게 소개하면서 한국인 강제징용 역사를 제대로 알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강력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근대산업시설 전시관을 공개하면서 이곳에 한국인 강제노역으로 악명높은 군함도 탄광과 관련한 왜곡된 사실을 전시했습니다. 이에 외교부 이태오 2차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주한 일본 대사를 조치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역사를 왜곡한 전시가 포함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강제노역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가수 방탄소년단이 온라인 공연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온라인 유료 공연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 14일 열린 온라인 유료 공연 방방콘 더 라이브에는 전 세계 107개국에 75만 6,600여 명의 관객이 몰렸습니다. 5만 명 수용 경기장 공연의 15회에 준하는 수치입니다. 콘서트 티켓의 평균 가격을 감안하면 이번 공연으로 약 2,155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유럽 팬클럽 가입자도 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다수 공연이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올해 한국 가요계는 온라인 공연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도이칠란드의 국방비 지출 수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주동 미군을 2만 5천 명으로 줄이겠다고 감축을 공식화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이칠란드는 수년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수십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며 우리는 도이칠란드를 지키고 있지만 그들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이칠란드가 지불할 때까지 우리는 병사의 수를 약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중국을 영내 위협으로 규정하고 인도태평양 동맹의 공동대응을 명분으로 군사 분야 반중구역 구축에 직접 나섰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트 타임스에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위해 파트너들과 함께 서 있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는 이 글에서 미국은 코로나19와 중국 공산당에 의해 가해지는 도전 속에서 영내 동맹 및 협력국들과 보다 긴밀한 안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종적이고 안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표현을 이례적으로 꺼내들며 대북 경고 수위도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주부터 선보이기 시작한 뉴스체크 시간,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들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은 양정화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남 압박을 주도하고 있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13일 추가로 발표한 담화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와 함께 대남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그동안 차분한 대응을 강조해왔지만 북한의 위협과 압박이 점차 고조되면서 대응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격화되고 있는 북한의 대남 위협, 그리고 남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여정 제1부부장의 추가 담화 내용이 상당히 위협적이었죠?
네, 그랬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에 대적 행동 행사권, 즉 남한에 대한 행동권을 군에 넘기겠다며 연락사무소가 무너지는 광경도 보게 될 것이라는 위협을 내놨는데요.
예.
지난 4일에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아 남북관계 단절을 예고했던 김여정이 지난 9일 북한의 통신선 차단에 이어서 이제는 군사적 행동 가능성까지 시사한 겁니다.
예.
이후에 실제로 북한군이 오늘 아침이었죠.
네.
공개 보도 형식의 입장문을 내고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에 다시 진출해서 전선을 요새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예.
이와 함께 남측을 향한 전단 살포도 예고한 상황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 정부는 즉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를 소집해서 대책을 논의를 했는데요.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니까 상당히 위기감을 느낀 것 같네요.
네, 청와대는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한 직후에 예. 바로 회의를 소집했는데요.
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14일 자정을 조금 넘겨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저희가 NSC라고 불리는 예. 조직이죠. 이 상임위원회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철거와 군사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한 김여정의 발언이 나온 지 불과 3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예.
이 회의가 이렇게 심야에 긴급하게 소집이 된 것은 청와대가 군사 위협까지 불사하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날 회의에서는 김여정의 담화에 대한 의도 파악과 함께 군사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책 등이 주로 논의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심야에 긴급하게 뭐 청와대에서는 일단 회의를 했고요. 미국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죠?
네, 미 국무부는 김여정의 대남 위협 담화에 대해서 미국은 최근 북한의 행동과 담화에 실망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적인 예. 표현을 썼습니다. 도발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고요. 또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외교와 협력으로 되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히면서요. 우리의 한국 방어 공약은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존 서플 국방부 대변인도 우리는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 유지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에 상시적으로 대비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네, 뭐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역시나 북한의 군사공격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김여정이 공개적으로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하면서 북한군의 무력 시위가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담화가 김정은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이렇게 좀 시작이 됐다는 점을 예. 주목을 하면서 그 무게감이 이전과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올해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대선 국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영향을 미치기 위해
네.
그 이전인 10월쯤에 도발에 나서지 않겠냐 이런 좀 전망도 미국 내부에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10월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일단 한국군에서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대북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간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해왔던 정부에서도요.
네.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대북 상황 관리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현재를 긴장감이 매우 고조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국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는요, 군에서는 최전방을 비롯해 공중과 해상에서 감시 자산을 동원해 북한군의 동향을 밀착 감시하고 있고요.
예.
특히 접적 지역에서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주한미군 역시 지난 13일부터 가드레일 정찰기를 출동시켜서 대북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참 어제가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이라는 점에서 뭐 최근 상황이 더 안타깝게만 느껴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도 또 입장을 밝혔죠.
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됐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는데요.
예.
저희 모두 같은 마음이 아닐까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네.
이어서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오랜 단절과 전쟁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 관계를 멈춰선 안 된다고 북한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 대결의 시대로 되돌려선 안 된다고 말하긴 했지만요. 현재로서는 이제 좀 대화와
그렇죠.
좀 타협보다는
네.
뭔가 긴장된 분위기가 앞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북한이 뭐 군사행동을 예고하고 남북관계 단절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데요.
네.
김여정이 처음 담화를 발표했을 당시만 해도 이 남북 관계 진전 또 평화를 위해서 북한의 좀 압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대해야 된다
예.
이런 입장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태를 좀 더 심각하게 보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뭐 냉면을 뭐
네,
먹었다
맞아요.
이런 무슨
네.
원색적인 비난까지 쏟아지면서 좀 더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늘고 있는데요. 이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경우는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향해 약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 북한 정권의 북한 정권의 무모한 행동을 부추기는 촉진제가 될 수도 있다며
오히려요.
네,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한국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원칙과 중심을 가지고 좀 더 상황에 대해 냉정하게 네. 평가해서 행동을 취할 것을 좀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아쿠아일로를 더 이상 걷지 않고 평화와 화합을 위한 반전이 일어나주길 바랍니다. 오늘 뉴스체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정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남녀가 연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서로 눈치도 살피고 탐색도 하고 이러는 과정을 썸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북한 주민 여러분들 중엔 아니 그걸 왜 썸을 탄다고 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긴 한데요. 남녀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다. 그걸 영어로 something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다가 그걸 또 줄여서 썸이 있다라고 하다가 결국은 썸 탄다. 이런 표현이 돼버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나온 썸이라는 노래는요. 그렇게 서로 연애를 시작해가는 남녀의 이야기를 아주 사실적으로 재미나게 표현해서 한국에서 지금까지도 인기가 많은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소유와 정기고가 부릅니다. 썸.
가끔씩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 너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뉴스의 참세계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뉴스통의 더 깊은 뉴스 최유한 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우리 시민들의 무기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인들이 가장 관심 가지는 것 중 하나가 아마 마스크일 겁니다. 정말 그렇죠? 네, 오늘 예. 마스크의 경제학 이런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기대되네요. 예.
제가 요즘 네. 코로나 시대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상징하는 소품, 이걸 바로 마스크라고 떠올릴 수 있는데요.
네.
자, 인간의 그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달에도 사람을 쏘아 올리는 시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 선진국조차 마스크가 없어서 좀 당황했어요.
네.
이
그러니까요.
마스크 대란을 얼마나 네. 잘 극복하느냐가 그 나라 정부 능력을 평가한 새로운 저울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뭐 마스크 대란도 잘 극복을 하고 코로나19 방역도 세계가 모범이라고 할 만큼 일단 잘 해오고 있는 나라여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수도권에 산발적 감염자들이 하루에 뭐 2, 30명 나오는 것만으로도 걱정이 가득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하루에도 정말 수천 명씩 확진자가 나온다는 나라들은 대체 어떻게 살까?
무서워요.
네,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요. 자, 특히나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마스크의 경제학에 정말 많은 나라들이 울고 웃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시장의 문제일까? 네. 국가 권력의 개입 없이 자율적인 수요와 공급을 통해 시장 가격이 결정된다는 이 자본주의 기본 명제가
예.
이 코로나의 마스크를 통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 상황이 연출되긴 했습니다.
네.
물론 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이렇게 원상으로 복귀돼서 내달부터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시 시장의 자유를 예. 맡긴다고 합니다. 마스크 네. 판매가요. 코로나19 방역도 잘하고
예.
일찌감치 이 대란을 잘 해결해서 마스크에 여유가 되니까 예, 전 세계에 이 한국전쟁 참전 용사 같은 분들이
네.
이나 아니면 해외에서 곤란 겪는 우리 교포들에게 마스크도 보내고 뭐 세정제도 보내고 세계 각종 이 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이게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네.
굉장한 신임을 얻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여유가 되니까 곳간에서 인심이 난 셈이죠.
네, 네. 뭐 사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스크 뭐 날짜에 맞춰서 사야 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
이 대한민국의 마스크 상황 현재는 어떤가요?
자, 전 세계에서
네.
이 K방역이라고 해서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잡는데 뭔가 이렇게 뭐 행정적인 절차가 도래했다. 그럼 전 세계의 뉴스거리가 됩니다.
네, 맞아요.
세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의 마스크 공급 현황은 매우 양호합니다.
네.
보통 보건용 마스크, 공적 마스크라고도 하는데요.
예.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국민에게 공급하는 마스크를 공적 마스크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보건용 마스크를 내달 7월부터는 이렇게 그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자유를 맡깁니다.
네.
이 마스크 수출도 지금까지 생산량의 10%만 수출을 허용하던 것을 예. 이제 30%까지 완화를 시켰어요. 우리 국민들이 쓸 것들이 많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완화시킨 것인데요.
예.
코로나19 사태 초창기 때 하던 수출 막고 국내용으로 예. 막 돌리는 거를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돌리는 겁니다. 다시 일주일에 3매씩 구매가 가능하던 공적 마스크 이제는 뭐 1인 10매로 늘어났어요.
네.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또 다운된다고 합니다.
네.
얼마나 다운될지는 좀 더 네. 봐야겠지만 낮아지는 이 가격 좀 기대가 되고요.
예.
현재 하루 생산량이 마스크 네. 1,800만 장입니다. 대단하죠?
네, 대단하네요.
현재 재고량은 한 2억 네. 장 정도 된다고 해요. 혹시라도 마스크 수급이 불안해지면 언제든지 공적 공급 제도가 재가동할 수 있도록 2주간 공급 가능한 규모의 예비 마스크를 비축한다라고 하고요. 물론 마스크 생산 신고제라든지 매점 매석 단속은 강화한다고 합니다.
예.
시장 교란을 막겠다라는 것이죠.
네, 뭐 처음에 정말 없을 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는데 네. 이제는 뭐 2억 장이면 정말 좀 당분간 안심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아무 약국이나 편의점 같은 곳에 가서 뭐 원하는 마스크 원하는 만큼 구입할 수 있긴 한데요.
네.
요즘엔 또 문제가 되는 게 인증받은 비말 방지용 마스크냐 아니냐 이게 더 이야기거리인 것 같더라고요.
예, 식약처라고 식품의약안전처라고 해서요.
네.
여기에 인증받은 것이 품질에 있어서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요.
예.
요즘처럼 또 날씨가 더워지면서 각종 일회용 마스크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이건 인증 안 받은 게 굉장히 많아요.
아, 네.
그 마스크들이 한국의 식약처 인증 마스크인가 아닌가가 더 이야기거리가
맞아요.
되고 있어요.
네.
인증 안 받은 일회용 마스크라도 안 쓰는 것보다 낫다. 예, 뭐 그건 맞습니다. 그래도 인증받은 걸 써야 좀 더 안심이 되는데
예.
여름용으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용 마스크 말고
네.
좀 덜 답답하고 좀 시원한 비말, 그러니까 침방울이 바깥으로
네.
튀지 않도록 비말 방지용 마스크로 식약처 인증 마스크도 대폭 늘린다는 정부의 방침도 있었습니다.
네, 자. 최근에 한국의 마스크 제조업자들이 이러다 보니까 뭐 꽤나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던데요. 이 공적 마스크 제도 어쨌든 뭐 여름이 돼도 계속해서 유지가
예.
될 거잖아요. 국가에서 다 마스크를 사주니까 이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건가요?
예, 그런 것도 크죠.
네.
그러니까 우리 북한 주민 여러분들도 살짝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 마스크 관련 업은 꽤 유망합니다.
야, 이거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사실.
그렇죠. 네. 소식통에 의하면요. 일단 북한 인민무력부가 중국에서 운영하는 무역업체 금봉합영회사라는 데가 있어요.
예.
여기서 중국 무역업체한테 남한 마스크를 사고 싶다 주문을 했어요.
네.
콕 집어서
네.
한국 기업 LG에 KF94 딱 이렇게 특징해서 요거 구해주세요라고
예.
주문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KF라는 게 뭐의 약자인가요?
코리아 필터.
아, 그게 코리아 필터.
네, 그거 약자예요.
네.
그 KF94라고 하면은
예.
이제 뒤에 붙는 이 94라는 수치는 미세 입자를 걸러주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
이게 예를 들어서 마스크 뒤 KF 뒤에 80도 있고요.
네.
뭐 더 떨어지면 55도 있어요. 뭐 80 94. 이 숫자는
네.
평균 0.6 마이크로미터. 아주 작아요. 이 크기의 미세 입자를
예.
80% 이상 차단하면은 80. 그리고 평균 0.4 그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네.
입자를 94% 차단하면
네.
KF94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94 써 있는 거 마스크 하고 왔는데 이러면 94%가 차단되는 거네요.
차단되는 네.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제 친구가 마스크 업자예요.
아이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잘 드셨다. 네.
마스크 만드는 기술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예. 할 수 있지만 진짜 한국의 마스크 제조 기술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전 세계에서 인정한대요.
네.
중국은 돈은 좀 있지만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하고요. 근데 한국은 기술도 정교하고 돈도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마스크를 생산해낸다. 참고로 유럽이나 미국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우리 한국에서 만들었다. 메이드 인 코리아다 하면은 그 KS라고 이제 마크
예.
붙거든요.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무조건 사갑니다.
굉장히 뿌듯하네요.
네. 마스크는 물론이고요.
예.
방호복, 세정제 모두 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번 써보니까 한국만한 제품에 이 질 좋은 제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의 방역까지 세계에서 이제 최고다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북한에서 사가기로 한 그 마스크 결국 뭐 북한으로 갔나요?
갔죠.
네, 어떻게 갔나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딱 찍어서 LG에서 만든 KF 마스크 구매해달라 주문했고 근데 이게 그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세관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물류창고에서 부대 여성군인 40여 명을 동원해서 밤새 마스크를 북한산으로 분갑시킨 작업을 했어요.
네.
예, 르완지라고 맑은 포장봉투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포장을 위해서 이걸 위한 작업이 깜빵이야 아적으로 진행됐다라는 보도가 일본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아이고, 사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북한에는 뭐 그냥 보내주거나 저렴하게 팔아도 되는데 뭐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직은 안타깝습니다. 어쨌거나 대한민국의 마스크가 세계 최고로 인정받으면서 뭐 세계 표준이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북한에 들어간 제품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보건용으로 판매되는 KF 제품이라면 이제 더운 여름철이라서 KFAD.
AD.
예, 비말 방지용 마스크가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그러네요.
자, 이 AD, KFAD라는 것은 그러니까 보통 가볍고 통기성 높은 공기가 잘 통하는 덴탈 마스크, 치과 선생님들이 쓰시는 이 수요가 높은데 한국에서 이런 이와 유사한 비말,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가 의약 외품으로 지정돼서 사용됩니다. 이게 KFAD란 등급을 만들었어요.
예,
코리아 필터, 그러니까 필터가 한 55에서 80%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AD는 영어로 안티 드랍플렛, 그러니까 침방울 막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한동안 마스크 대란에서 이 모든 마스크를 공짜 판매 제도로 돌렸는데 이 비말 방지용 굉장히 가볍고 통기성 있는 마스크는 공적 마스크,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시장에다가 맡기는 이렇게 먹기도 문제가 없다라는 정부의 판단으로 시장 경제에 맡겼습니다. 자, 한국의 비말 차단용 마스크 올 여름에 굉장히 인기가 좋고 이거 아마 가을까지는 계속 갈 겁니다.
예. 뭐 겨울옷을 갈아입듯 약간 마스크도 비말 차단용 마스크로 약간 가벼운 걸로 옮겨가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혹시나 이 북한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께 간접적으로라도 도움이 될 만한 뭐 조금 더 구체적인 경제활동의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뭐 마스크 관련해서 이 방법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용 그 마스크라든지 이 그 방금 말씀드린 비말 방지용 마스크는 필터가 있습니다. 마스크 필터. 그 마스크 필터가 멜트 브라운 필터라고 해요. 멜트 브라운 필터라고 하는데 이거는 중국에서 구하기 쉬워요. 이게 석유 제품으로 만드는 거라서 중국에서 구하기 쉬운데 북한에선 생산이 어려울 걸로 예상됩니다. 필터만 구해서 면 마스크에 끼워 판매하면 되거든요. 중국에서 필터를 구해서 면 마스크에 끼워 팔면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 참고하실 수 있는 분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한국에도 일반 면 마스크에 필터만 따로 두세 장 따로 껴서 판매하는 그런 마스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엄마 심지어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던데요. 무료로 주셨습니다. 자, 근데 뭐 유럽 같은 데서도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마스크 대란 겪을 때 뭐 급한 마음에 중국 같은 데서 마스크를 엄청 사들였다가 지금은 재고가 많아서 오히려 골치다. 지금은 우리 마스크 써달라 중국산 말고 뭐 이런 홍보까지 한다고 하고 뭐 마스크 급하게 수출하려고 엄청나게 생긴 중국의 마스크 제조 공장들 지금은 약 95%가 망하게 생겼다 이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예, 아마 그런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기술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촘촘한 방지력을 생명으로 하는 한국의 KF94나 미국의 미국 같은 게 N95라고 합니다. N95 같은 성능 좋은 마스크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로 급할 때 우후죽순 제조 공장들 급조해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했어요. 전 세계 수출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시기가 조금 지나니까 질 좋은 마스크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을 해도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산 이렇게 마스크 찾는 거죠. 이제 유럽 국가들도 자기 나라들의 경제를 위해서라도 자기 나라에서 생산한 마스크 생산 공장을 좀 돌려서 자기 거 써라라고 이제 독려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마스크 공장들 95% 망하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역시나 뭐 질이 좋은 게 최우선인 것 같은데 자, 오늘 주제가 마스크의 경제학이지 않았습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시대 이 마스크의 경제학 이후에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상인들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크게 좀 생각을 네.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제가 맨 처음 서두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으로 혼자 이렇게 네. 자동차가 움직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쵸.
그리고 달 나라에 막 사람이 막 네. 쏘아 올려 보내는 그런 최첨단의 시대에 네. 마스크가 없어서 세계 강대국들 쩔쩔맨다. 이런 상황이 도래한 건 되게 우스운 일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예. 그 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 마스크가 코로나 시대의 필수품이 된 것처럼
네.
앞으로 기업인과 경제인들은 큰 규모의 경제보다 작고 효율적인 아이디어 상품 여기에 더 매진할 것이다.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뭐 크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네. 하더라도 작고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그걸 가지고 좀 더 정성을 들이면은
네.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참 일리가 있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코로나19 시대에는 정말 어떤 것이 또 새로운 필수품이 될지 모르겠네요. 자, 코로나19 시대 전 세계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마스크를 중심으로 유용하고 흥미로운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최유한 시사경제평론가님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에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가수입니다. 세븐이라고 있었는데요. 이 가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았고요. 요즘은 활동이 뜸하긴 한데요. 한국의 힙합이라는 대중음악계에서 큰 활동을 했고 인기도 아주 많았던 가수 세븐이 부르는 추억의 노래 오랜만에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였는데요. 세븐의 열정입니다. 우리도 매사에 좀 더 열정적이고 재미나게 살아봐요. 세븐의 열정 듣고 올게요.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화요일에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코너 피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정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남북관계가 많이 경색돼서 좀 안타까운데요. 오늘은 이 상황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분 좀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유가 뭐든 간에 최근 남북관계가 많이 경색돼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예.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면서 얼어붙은 남북관계에도 해빙기가 오나 했는데 다시 냉각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있는데요.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근데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주목받는 이유가 좀 궁금해요. 뭐 남한의 대통령도 아니고요.
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미국의 전 대통령들 중에서 북한 땅을 가장 먼저 밟았기 때문인데요. 카터 전 대통령은 1994년 6월 비무장 지대를 거쳐 북한을 방문합니다.
네.
김일성 주석의 초청을 받아서 간 건데요. 당시 카터 전 대통령은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과 함께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한편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북한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카터 전 대통령은 전 대통령 시절에 북한에 간 거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간 거고요. 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에서 군사분계선 잠깐 넘은 그 사진 정말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됐었잖아요. 근데 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평양까지 다녀왔더니 더 놀랍습니다. 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네, 카터 전 대통령은 미국 남부 조지아주 플레인스 출신입니다.
예.
1924년에 태어났는데요. 카터 전 대통령은 보수적인 미국 남부 출신이지만 자립심과 성실성을 키운 남다른 성장 배경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5살 때부터 아버지의 농장에서 생산되는 땅콩을 팔아서 하루 1달러씩 모은 뒤 돈을 가지고 9살 때 모카를 사서 저장해 두었다가 훗날 값이 올랐을 때 되팔았다고 하는데요. 집을 무려 5채나 샀다고 합니다.
네, 아 정말 대단한 꼬마였군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성인이 된 뒤에는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했는데 군 복무 이후에도 농장으로 돌아와 땅콩 장사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정치 생활은 네. 1960년대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는 1962년 조지아주 상원의원에 출마하고 8년 후에는 조지아주 주지사, 그러니까 조지아주 도당 책임 비서가 됩니다. 이후 정치 경험을 점차 쌓아가다가 1976년에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업체인 포드의 창업자 제럴드 포드 후보를 제치고 당시 대통령이었죠.
네.
제39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아, 뭐 땅콩 장사를 하다가 정치에 입문을 하고 대통령까지. 그럼 어떤 대통령이었는지가 또 궁금해지네요.
네, 카터 전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상당히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신념이 강한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인권 외교였는데요. 카터는 취임식에서 인권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절대적이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카터의 인권 외교는 냉혹한 국제 무대에서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인권 외교에 대한 그의 신념은 1979년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 분쟁 해결에 영향을 미치면서 중동 평화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 당시는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이 대치하던 한마디로 냉전 시기였잖아요. 예. 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딱 그때 대통령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을 했다죠.
네, 맞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이 전 세계 평화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네.
그는 닉슨과 포드 전 대통령 등 전임 대통령들이 닦아 놓은 기반을 토대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발전시켜 나가고요.
예.
1979년에 미중 수교 협정을 발효시킵니다.
그랬군요.
네, 협정이 발효된 이후 당시 등소평은 미국을 곧바로 방문해 우리에게 도움되는 모든 것을 흡수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카터 전 대통령은 또 당시에 소련과 미국이 함께 전략 폭격기의 수를 제한하는 전략 핵무기 제한 협상을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네, 뭐 역대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노예 해방을 했고 또 위인전에까지 등장하는 링컨 대통령이겠지만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상당히 괜찮은 대통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1981년에 대통령직을 떠났다고 알고 있는데 1994년에 김일성 주석을 만났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카터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곧바로 카터 재단을 설립하는데요. 그는 카터 재단을 통해 전쟁 중이거나 전쟁 위기에 봉착해 있는 국가들과 협상을 통해 해당 지역과 세계 평화에 적잖은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1994년 전쟁 직전의 상황까지 치달았던 한반도 위기 때 보여준 카터의 활약상은 워싱턴과 남북한 사람들에게 매우 강한 인상을 남기며 한반도 평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는데요.
네, 이분이 그럼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를 한 거군요.
예, 맞습니다. 1994년 당시 한반도는 전쟁 직전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네.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추지 않자 미국은 영변 지역의 핵폐기물 저장소 의심구역에 대한 사찰을 요구하고 또 군사훈련을 재개하는 등 군사적 압력을 높여갔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이에 반대해서 1993년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는 국제원자력기구마저 탈퇴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예,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네, 이에 대해서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 의심 장소에 대한 군사적 공격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네,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네요.
네, 이때 카터 대통령이 그 김일성의 직접적 초청으로 6월 10일 미국에서 출발해서 서울과 판문점을 경유해 평양으로 가는데요. 그는 당시 82세 김일성과 직접 만나 북한과 미국의 핵정책을 조율했는데 북한의 핵개발 동결에 동의하면서 평화적으로 상황이 해결합니다.
정말 큰일을 했어요. 상상하기도 힘들지만 뭐 당시 전쟁이 일어나기라도 했다면 엄청난 피해를 입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미국의 자체 평가에 의하면 당시 그 전쟁이 발생하면
네.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런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 평가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100만여 명의 인명 손실이 발생하고요. 한반도 전역에 방사능 유출, 또 서울과 인근 지역의 불바다가 되고 남한 경제와 무역의 전면적 붕괴 등이 예상되었다고 합니다. 그걸 막는 데 카터 전 대통령이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물론 이후 북한이 다시 도발을 시작하고 핵협정들은 폐기되어 버렸지만 한반도 전쟁 위기 상황에 극복을 더하던 카터 전 대통령의 협상 시도는 충분히 높게 평가받을 만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평화와 인권에 대한 갈망이 간절한 요즘 평화와 인권에 대한 깊은 신념을 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했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행보를 다시 되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ABC 1, 2, 3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인데요. 살다가 이상형을 가까이에서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행운이 아닐까 싶은데요. 혹시라도 그런 행운이 내게 왔을 때 이상형이야 하는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She is my Mrs. Right. 그녀는 나의 이상형이야. He is my Mr. Right. 그는 나의 이상형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right는 옳은이라는 뜻이죠. 원래는 이 표현에서는 이상형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앞에 여성의 경우 Mrs.가 붙고 남성의 경우 Mr.가 붙는 차이가 있죠. 잘 외워주셨다가 꿈처럼 이상형이 눈앞에 나타나면 바로 말씀해 보세요. She is my Mrs. Right. He is my Mr. Right.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6월 17일 수요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7도, 해산 11도, 강계 15도, 청진 16도, 사리원 함흥 17도, 평양, 신의주, 개성, 해주 18도, 원산 19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24도, 해주 26도, 청진 27도, 신의주 개성 28도, 사리원 해산 30도, 평양 31도, 함흥 원산 32도, 강계 33도입니다. 이어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0.5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과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2.4% 상승한 37.1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금값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6% 하락한 1727.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706.65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을 향해 반목과 오해가 평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대화의 창을 닫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영상 축사에서 장벽이 있어도 대화로 지혜를 모아 뛰어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고 누가 대신 가져다 주지도 않는다며 남북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서호 통일부 차관은 16일 인천 강화군 성모도를 찾아 최근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현장 대응 태세를 점검합니다. 서 차관은 이날 오전 강화경찰서 삼산파출소, 해경강화파출소를 방문해 경찰과 해경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 차관의 접경 지역 방문은 최근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군사행동을 예고하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직접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북한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위협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국제사회 제재에 따른 외화 고갈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일본 언론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16일 서울발 기사에서 유엔 안보리와 미국 등의 경제 제재를 받는 북한이 이르면 오는 2023년 보유 외화가 바닥나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한미일 협상 소식통이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를 근거로 북한이 한국의 압력을 강화하는 것은 제재로 초래된 공경에 대한 초조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2차 세계적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 벌써 쉽죠? 북반구보다 코로나19가 늦게 퍼지기 시작한 남반구를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탓인데요. 브라질이 전 세계 확진자 수에서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고 남미 국가들의 확진자 증가세가 심각하다네요. 이 나라들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대유행이 일어나던 2월과 3월에는 확진자 수가 잠잠하다가 4월 초순부터 확진자 수가 급격히 오름세로 바뀌었다는데요. 한국의 보건 전문가들도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처럼 국민들이 더 노력해 주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보건당국은 정말 최선 다하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정말 얼마나 고생들이 많은지요. 이젠 국민들이 거리두기 더 잘하면서 꾸준히 노력하는 수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북한 상황도 비슷할 텐데요. 좀 불편하고 덥고 힘들더라도 코로나에 걸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우리 지치지 말고 다 같이 좀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도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립니다. 이 노래도 벌써 13년이나 된 노래네요. 한국의 노래에 잘하던 걸그룹 시아가 2007년에 발표한 노래고요. 유명한 클래식 음악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노래 도입부와 중간중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아가 부르는 사랑의 인사로 오늘 순서는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사랑의 인사로 마무리하는 더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우리는 내일 또 만나요.